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걸음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일곱 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순종이 능력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태어나신 예수님이 정결 예식에 따라 성전에서 제사드리는 장면과 그곳에서 시몬과 안나를 만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는 단어는 율법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모세의 법대로 그리고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또 율법의 관례대로라는 표현이 자주 반복되고 있습니다. 21절을 보시면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라라.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 8일이 되어서 할례를 행했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했다고 합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남자는 대대로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율법이 되었죠. 할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다는 언약의 표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삭이 태어났을 때에 난 지 8일에 할례를 행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온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율법에 따라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게 된 것이죠. 그리고 22절과 23절을 보시면 모세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말씀합니다. 정결 예식의 날이 차서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레위기 12장을 보시면 아이를 낳았을 때의 규례에 대해서 나옵니다. 남자 아이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해집니다. 그리고 8일에 할례를 행하고 또 33일이 지나면 비로소 정결하게 되는데 그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고 또 성소에 들어가서도 안 되었습니다. 여자를 낳았을 때는 14일이 부정하고 66일이 지나야 정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를 낳은 산모는 40일 그리고 여자를 낳은 산모는 80일이 지나면 정결하게 되는데 그때 정결 제사를 드림으로써 정결 예식을 치러야 하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은 예수님이 나신 지 8일째에 해당되는 이야기이고 2절부터는 41일째에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오늘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사실은 세상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율법에 순종하신 분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에 순종하셨다는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율법이 예수님 위에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인간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같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능력을 고스란히 다 물려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동역하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하고 싶은 대로 또 그분이 원하는 대로 다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잘 배워야 합니다.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시고 저 밑에 시몬의 고백처럼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신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신 분이시라는 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택하신 방법이 순종이었다는 것이죠. 어벤져스와 같은 영화를 보면 세상을 악으로부터 건져내는데 하나같이 능력이 출중합니다. 남들이 가지지 못한 능력과 힘을 가졌습니다. 그래야 남을 구하고 세상을 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님을 나게 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복종하셨다는 것이죠. 그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과 힘이 순종이고 복종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남을 구원하려면 힘이 있어야지, 권력이 있어야지, 그래도 뭐라고 하면서 살지라고 세상은 말할지 모르겠지만 성도의 힘과 능력은 되레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율법대로 결례대로 행하셨다는 걸 우리가 읽으면서 내가 거침없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 그래서 말씀의 지배를 받고 말씀으로 또 컨트롤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힘과 능력은 또 낮아짐이죠. 여러분 24절을 보시면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합니다라. 정결 예식을 기록하고 있는 레위기 12장에서 정결 예식을 위해서는 번제를 위해서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 그리고 속죄죄를 위해서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난해서 어린 양을 드릴 형편이 안 되면 대신에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로 대신할 수 있었습니다. 원래는 양을 드려야 했는데 형편이 안 될 때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드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양해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방금 읽었던 24절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드린 제물이 무엇입니까?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로 제사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굉장히 가난했던 것이죠. 볼품없는 집안에서 또 볼품없는 여인으로부터 볼품없이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소위 오늘날 흔히 통용되는 말로 예수님은 금수저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볼품없는 모습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알아보는 두 사람이 이어지는 본문에 나옵니다. 한 사람은 시므온입니다. 25절과 26절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시므온을 의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안나입니다. 36절부터 보시면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회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추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정결 예식을 위해 성전에 온 아기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이 이방을 비추는 빛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고백하죠. 그리고 안나는 38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이신데 사실은 뭔가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른 탄생이었습니다. 누일 곳이 없어 태어나셔서 구유에 누이시고 또 집안도 가난한 집안이어서 대체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 이런 집안에 태어난 분을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집안에서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받으면서 자라나야 하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것이죠. 하지만 시몬과 안나는 그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볼품없었고 기대와는 다르지만 저분이 우리의 구원자시구나.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알아보는 것이죠.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힘을 가지고 우리를 로마에서 건져내 줄 수 있는 사람인데 이들은 죄에서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고 따르십니까? 여러분의 먹을거리를 해결해주는 농부와 같은 분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는 의사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어떤 재력가 혹은 자선 사업가이신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가 이러한 내 피로를 해결해 주시기를 위해서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피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뭐 필요 없이 여긴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우상 숭배하듯 믿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피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시죠. 정말 주님께서 그런 우리의 그런 연약함들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우선은 아닙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아는 백성 되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피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할 줄 아는 백성으로 세워져가고 변화되어져가기 위해 주님 따르고 그분께 순종해가는 것이죠. 시므온과 안나는 어떻게 이런 예수님을 알아봤을까요? 이들은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던 것 같습니다.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성령의 사람이었고 안나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떤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세상의 관점에서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인생의 목표로 삼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삶을 살던 그들이 세상의 기대와는 다른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도 세상과 다른 기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무엇이 더 우리로 하여금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는지에 대한 어떤 분명한 이해와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힘을 가지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순종함과 복종함이고 내 필요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분의 뜻 받들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임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따르는 그런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